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두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행사가 역사에 남을 성대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에서 리홍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과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는 양국이 중북 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협력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지난 2020년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외국인들의 첫 집단 방북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24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친부장을 면직하고 왕이원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친부장의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친전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동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전 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고만 밝혀왔습니다. 전인대의 이날 결정으로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미국 무인기를 섬광탄으로 공격했다고 미군이 25일 밝혔습니다.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미 공군 중부사령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23일 미국 MQ-9 드론에 초근접 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섬광탄 중 하나가 MQ-9을 강타해 프로펠러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케비치 사령관은 MQ-9을 원격 조정하던 미군 관계자가 드론을 기지로 안전히 복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러시아군에게 무모하고 도발적인 비전문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전투기가 승무원이 탑승한 미국 정찰 항공기의 초근접 비행에 위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25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 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스 공군은 이날 에비아 섬에 산불을 진압하던 캐나다 에어 CL-215 항공기의 기장과 부조종사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스 관영 ERT 방송은 물을 뿌리던 항공기가 산비탈에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에비아 섬 이외에도 로드 섬과 코르프 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일주일 넘게 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월북 미군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며 병사의 안위와 월북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외빈으로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북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4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월북 미군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북 미군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래비스 킹 2등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와 북한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이해하는 건 지난주 초에 있었던 접촉 시도 이후 새로운 연락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는 유엔사의 성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 saw the reports about contact between the UN command and North Korea.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re have been no.
이어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가 논의하도록 하겠지만 킹 2등병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지 몇 시간 혹은 초기에 있었던 것 외에 새로운 연락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반도 시각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킹 2등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메커니즘에 따라 북한군과 관련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 입장으로 보자면 내가 이해하는 건 북한이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응답으로 간주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UN sid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s acknowledge they received the message. I'll let you decide whether that constitutes.
이어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그들은 우리 측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민감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인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위와 월북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의 월북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유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2병의 월북 동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모든 사실을 모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월북 이유에 대해 보고된 것이나 공유할 내용이 없다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킹 2병의 안위와 관련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킹 2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킹 2병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래서 킹 2병의 안위에 대한 정보도 북한 측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대해 더 이상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이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10시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2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0시경까지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2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이후 5일 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 언급한 대로 그런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I will say that once again, as happened, as we said with respect to previous ballistic.
그러면서 우리는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그와 같은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I will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as we have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will continue to urge.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중국이 긍정적인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도 분명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한동안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마음의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의 정책을 분명히 하며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0시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과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는 28일 공식 퇴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과 3국 파트너십 확대와 더불어 역내 글로벌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차관들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직급에서의 관여를 통해 미한일 3국 파트너십이 이룬 괄목할 만한 진전을 평가하고 경제 안보와 개발 원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관들은 역대 최초의 단독 3자 정상회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3국 차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일본, 한국이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며 3국 체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 번영, 안보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는 진심 어린 희망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셔먼 부장관이 오는 28일 공식 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년여 동안의 셔먼 부장관의 파트너십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퇴임 이후엔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부장관 대행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무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할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석유 밀수를 조사하고 차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미한일 외에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참여했습니다. 이 서한은 장진 주 유엔 중국대사 앞으로 21일 발송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미국 등은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다수의 유조선이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산사만의 중국 영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할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추가 정보와 위성사진을 중국 측에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는 산사만 주변에서 포착된 선박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다이아몬드 8호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최소 두 차례 북한 남포항에 유류를 공급했는데 2022년 7월에는 중국 산사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북한에 직접 석유 제품을 인도한 뉴 콩코호와 유니카호의 중간 선박 역할을 해온 하이준호도 지난해 7월 이 지역에서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사만은 중국 푸젠섬 동북부에 있는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입니다. 미국 등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선박들이 산사만에 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선박이 중국 영해에 정박하거나 배회하는 것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들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박들이 다시 산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능한 빨리 중국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단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이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이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또 같은 해 채택된 대북결의 2375호에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위원은 이와 관련해 VOA에 전문가 패널은 이런 사례를 1718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했지만 중국은 의미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만 2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대응 조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대북 역할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에서 우리는 중국이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북한으로부터 더 나은 협력을 얻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ve shared with Chinese counterparts is this. We believe that you have unique influence and we hope that you will use it.
한편 중국 측은 미국 등이 서한을 통해 촉구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와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중국 대표부 측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외빈 초청으로 미안 확장 억제와 미안일 안보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대당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도 이날 북한 측 초청으로 리 부위원장이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26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25일 북한 국방성의 초청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을 즈음해 북한을 축하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홍중 부위원장은 후베이성 당 서기와 텐진시 당 서기를 지낸 인물로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원에 재선출됐으며 올해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인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시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부에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대표 단장으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가 군사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중 간 군사협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의 북한식 칭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전승절 기념행사에 해외 대표단을 초청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엔 줄곧 내부 행사로 진행해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비상방역체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다며 미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저는 초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일의 협력, 확장 억제, 뭐 SSBN, NCD 다 부담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협력하니까 북중러의 협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북중러의 대표단이 오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중러 대표단은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0주년 전승절은 북한이 특별하게 기념하는 5년 혹은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어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중러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출동시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용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번에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신무기보다는 이 총망라한 핵무기의 종합 세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열병식을 참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 북한 핵기발에 무기라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다만 중국은 2018년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0주년 열병식 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대표단장의 급을 낮춘 것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한일대 북중러 진영구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번 전승절이 북중러 삼각 밀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다음 달 미한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록 정상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3국 간 안보 관련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행사가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안보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고위급들을 초청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하는 어떤 낮은 수준의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북중 간 교류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중러 대표단 초청이 약 3년 6개월여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경을 개방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 등 일부 교역을 재개했지만 인적 교류는 철저하게 통제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하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은 이미 참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중국 대표단 초청에 관해 북한이 최근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조처를 했고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국경 개방의 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이 최대 6년 이상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고 북한의 봉쇄 조치는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라도 개방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부담 때문에 인적 교류가 고위급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만 해도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아세안 주재 대사를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승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들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능력도 과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부를 결속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4일 자정께 또다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늘인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남북 간의 극명한 차이를 만든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백악관 만찬에서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way the Korean people have transformed your country, Mr. President, through courage and hard work i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nd respected.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민이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켰다며 이는 미한 양국 국민들이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20일 VOA에 한국과 북한의 사례는 같은 국민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 체제를 채택해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교수는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를 결정지은 핵심 요인으로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Soviet Union took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They had control over the South at the end of World War II. So that wasn't anything the Koreans could choose.
여 교수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은 북한을, 미국은 한국을 장악했다며 한국민이 스스로 내린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후 남북한의 경로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 한국은 시장 원리를 채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 교수는 196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했다며 이것이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결정적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폐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김씨 체제 유지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thing was being done with the idea that it's going to support the regim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opposition and
여 교수는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졌으며 반대 의견은 낼 수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의 효율성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제 계획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련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소련 쇠퇴와 함께 북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24일 VOA에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북한은 스탈린식 계획 경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후원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이미 구소련식 계획 경제를 탈피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뎁슨 전 고문은 이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경제적 번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program has distorted the internal policy making and it's distorted the 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뎁슨 전 고문은 핵 프로그램은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 무역, 개발, 투자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개발을 계속하기로 한 북한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핵 개발 정책이 주민들을 더욱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복지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정책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미국 타프치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24일 VOA에 한국과 북한의 오늘날의 차이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과 자유의 길로 점진적으로 이끌었지만 북한 정권은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로 국가를 기아와 비참함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교수는 이에 더해 한국의 성공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defense commitment of defending South Korea in the form of the Alliance Treaty and the actual physical presence of U.S. troops.
이 교수는 미국의 방위 공약과 미군의 물리적 주둔은 김정은에게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의 공격에 반격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 이후 성공의 빛나는 사례라면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Of course, the primary credit goes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building the country that South Korea is today. But I do think it's true that being part of the U.S. alliance structur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오늘날의 한국을 건설한 1차적인 공로는 한국 국민에게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 동맹 구조의 일원이라는 점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체제가 한국의 산업을 지원하고 미한 군사동맹은 한국의 안보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국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 투명성, 부패 방지 조치, 자유노동 등은 국가의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뎁슨 전 고문은 한국이 저임금 제조업에서 경공업을 거쳐 중공업 중심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미래형 산업인 지식 기반 기술을 선도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의 주요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 reason is the education system, both because in Korean culture, South Korean culture, families value education very highly and are willing to.
뎁슨 고문은 한국에서 가족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다양한 종류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높다며 한국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OECD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지식경제의 원칙을 디지털 분야와 문화 분야에 적용하고 확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현재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e draconian population and resources control measures, the people no longer have a safety valve, a relief mechanism.
맥스웰 부대표는 당국의 가혹한 통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은 1994년에서 1996년 고난의 행군의 대응에 발전시킨 자체 안전조치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국의 시장 통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권이 군부에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내부 불안정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각국 참전 용사들이 보는 정전 70주년을 전해드립니다. 유엔사가 월북 미군 문제로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유엔사의 언급만으로 송환 협상의 본격적인 진전이나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차석자는 24일 VOA와의 통화에서 엄밀히 따져 킹 이등병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북 간 초기 논의는 주로 정전위원회와 유엔군 사령부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But at some point with regard to this individual, they will probably have to be tried by the North Koreans in a court. They'll probably sentence him. And then the question of any sort of higher level.
차석자는 특히 북한의 월북 미군에 대한 사면과 석방 여부는 고위급 수준의 협상에서 결정되는데 그런 일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킨 이병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의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한반도 시각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킹 이등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메커니즘에 따라 북한군과 관련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밀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이해하는 건 지난주 초에 있었던 접촉 시도 이후 새로운 연락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는 유엔사의 성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 측이 유엔사의 메시지를 수신했지만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킹 이병의 석방과 귀환 문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운용 메커니즘에 따라 군사대 군사 차원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국내에서 선전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번 사건을 오랜 기간 미뤄진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미북 관계를 풀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m pessimistic because, you know, Kim Jong-un does not seem to be interested in resuming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e seems to be focused on continuing his tests, and he knows that he can conduct missile tests without any.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관심이 없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이 미군 한 명과 관련한 사건을 계기로 계산법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월북 미군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사실이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미북 간 역학관계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도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한 만큼 관련 회담에 관심이 없으며 이 같은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미북 협상의 답보 상태를 장기화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셉 제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현재는 유엔 사령부가 관련 사건을 주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북 양측은 그동안 단절된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중국이 6월에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양국이 거래한 대북제 제품목만 60개에 달합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내역이 지난달 공식 무역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6월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대북 수출 품목 내역 중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제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들은 HS코드 73과 82, 84로 시작하는 제품 9개로 수출 총액은 $57,381, 물량의 무게는 약 66톤에 이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대북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온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된 HS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수출품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제품은 HS코드 82에 해당하는 기타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수공구였습니다. 제품의 개수는 7,500개, 액수는 $33,37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타 밸브 $13,000어치와 곡괭이 $5,734어치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 기록에 금수품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올해 2월 약 3년 만에 북한과 금수품 약 $72,673어치를 거래한 데 이어 5월엔 58개 품목 약 $225,000어치를 수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을 포함한 중국의 올해 대북 금수 품목은 60개, 수출 총액은 $335,355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받을 당시 문제의 제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 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이 일반 무역과 국경 무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장치가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가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았을 당시 유엔 안보리 측에 HS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이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 HS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가장 최신 대북 결의인 2397호는 HS코드만으로 금수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이 같은 중국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달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표부는 지난 2월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남, 황해도 아침까지 가끔 비 곳곳에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25도, 최고기온 24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24도, 최고 30도. 양덕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9도. 남포 흐리고 비 내리는 가운데 최저 24도, 최고 30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29도. 강계 최저 21도, 최고 30도가 되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8도. 개성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 29도가 되겠습니다.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오전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 23도, 최고 기온 34도, 장진 최저 16도, 최고 26도, 해산 최저 19도, 최고 30도, 원산 최저 25도, 최고 33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최저 21도, 최고 28도, 선봉 최저 21도, 최고 29도, 삼지연 최저 16도,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계속 이주시키고 재정착시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적 단체인 아프간 에바크 연합이 국무부와 손을 잡고 진전을 이룬 것을 칭찬했습니다. 아프간 에바크 연합은 퇴역 군인들, 미국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여놓은 적조차 없는 많은 미국 시민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미 국무부의 중앙아시아국은 아프간 에바크 연합과 긴밀히 협력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미국에 재정착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간 에바크 연합은 공공부문과 민간 분야가 손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공동의 대의와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s to the generosity of our fellow citizens, we've relocated more than 24,000 Afghans to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미국 시민들의 관대함 덕분에 2021년 9월 이후 2만 4천 명 이상의 아프간인들을 미국과 제3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9만 7천 명 이상의 아프간인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다며 학교에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협력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장관은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아프간 에바크 연합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e will shortly sign will allow us to keep sharing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곧 서명할 양해 각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조정하며 아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변화되는 요구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 에바크 연합의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와 관련해 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미국이 어떤 나라임을 잘 보여준다며 미국은 다른 배경과 다른 신념을 가진 동시에 커다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25일 불법 이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존 티거 판사는 이날 남부 국경 망명 신청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막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명분으로 시행되던 타이틀 42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새로 시행된 이번 규정은 사전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경유국에서 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가 없을 경우 2주 후부터 발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두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행사가 역사에 남을 성대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에서 리홍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과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는 양국이 중북 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협력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친부장을 면직하고 왕이원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친부장의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친전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동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전 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고만 밝혀왔습니다. 전인대의 이날 결정으로 친부장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5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 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스 공군은 이날 에비아 섬에 산불을 진압하던 캐나다 에어 CL215 항공기의 기장과 부조종사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스 관영 ERT 방송은 물을 뿌리던 항공기가 산비탈에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에비아 섬 이외에도 로드 섬과 코르프 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일주일 넘게 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지구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상황, 특히 기후변화의 과열지인 지중해에서 마법 같은 방어체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가옥이 불타고 관광객들이 대피해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간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RT 방송은 그리스 검찰 당국이 화재 원인과 당국의 준비 및 대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24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장피에르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